제3편 구원의 원리 죄의 처리와 구원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다섯 번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제가 다섯 번에 걸쳐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 공부를 할지 이제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나간 것과 또 오늘 해야 될 것과 이제 내일 다음 주 그 다음 주 할 공부를 잠깐 윤곽을 소개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첫날은 인간, 인생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일본의 그 아주 저명한 과학자 후나이 사치오 박사의 글을 하나 인용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를 가지신 분은 이 페이지에 가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후나이 사치오 박사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전자현미경을 발명해 가지고 평생 동안 생명세포를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주 전체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그 의지가 인간에게는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 그분의 뜻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자는 소멸한다. 이분이 생명세포를 평생 동안 관찰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신앙이란 일종의 그 인간의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이 죄 때문에 훼손되어서 잘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인간의 그 본능 속에 혹은 유전자 속에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죄 때문에 그 본능을 방종하고 있어요. 잘못 쓰고 있습니다. 식욕도 일종의 그 인간의 본능이지만, 이 본능을 잘못 사용하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병은 본능을 잘못 사용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본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활에 적용시켜 나갈 때에 본능이 통제가 되고 제대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식욕도 우리가 본능이지만 잘 사용하면 이제 몸에 대단히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고, 잘못 사용하면 식욕 때문에 사람이 망하고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신앙심을 가지고 엉뚱하게 신앙을 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신앙에도 정도가 있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시간에는 이 인간과 인생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좀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성경과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사람을 향한 창조주의 의지, 그게 무엇인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세밀하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점을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성경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모양을 갖추어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모양으로 만들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놓으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원료 도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 성경,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는데,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고 다시 재결합,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죽었다 살았다하고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문제를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재결합하고 연결되는 그 원리와 원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 뭐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또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모든 우주와 인간 세계를 질서 있게 하나의 통일된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냥 무턱대고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날 때에 그 성막을 하나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치수, 규격, 재료 어떻게 만드는 방법을 다 지시하셨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철저한 그 질서와 원리 가운데 우주가 운영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제도와 원리를 연구하면 이 속에 인간이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재결합되는지 그 원리와 방법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성막이. 요 안에, 요 속에 이 구조물도 아주 철저하게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속에 두 칸이 있습니다. 한쪽은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을 성소라고 하고, 저 속에 들어있는 것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뜰과 이 성소와 지성소, 이세칸 속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재결합되고 유지되는지 그 원리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별도로 다시 공부할 시간 없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이제 공부할 기회가 더 있으면 이 공부를 한번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원리와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원리와 절차를 좀 상세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원리와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결합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부지간에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고 이렇게 뜻이 맞아서 결혼을 하면 그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과 그 구원받은 백성 사이에 관계를 계속 지속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과 어떤 방법으로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예배의 정신은 무엇이고, 예배의 방법은 무엇이고, 예배의 시간은 어떤 것인가? 이 하나님과의 맺어진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께 접근해 나가는 그 원리에 대하여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 없을 때 살아가는 그런 방식 말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인간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은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가? 또좀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을 맺고 사는 방법은 또 무엇인가?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체득하고 실천하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건강이 깨지는 것은 그 원리로부터 멀리 벗어나게 되면 건강이 깨지고 그 원리에 가까이 갈수록 사람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하여 그 마지막 시간에 이제 좀 다루겠습니다. 사람이 그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합니다. 음식이 건강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무거나 막 먹는 사람하고 잘 깨끗한 음식 먹는 사람하고 아마 같은 조건이라면 뭐 사람마다 다 타고난 건강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뭘 깨끗하게 가려서 잘 먹는데도 몸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거나 막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타고난 체질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조건이라면 깨끗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고 조심하는 사람이 훨씬 몸이 좋습니다. 상태가. 이것이 건강에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음식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운동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꽤 자주 봤습니다. 음식은 꽤 정결하게 잘 가려서 먹는데 형 몸이 안 좋고 병이 잘 낫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보면 운동을 거의 안 합니다. 사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운동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운동만 하면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 음식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안 하면 음식을 잘 먹는 게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도 잘 가려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병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늘 불안한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 집이나 직장이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그 인간 관계가 복잡해가지고 아주 머리가 늘 복잡하고 그 아주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음식과 운동이 또 맥을 못 춥니다. 맞습니까? 예.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해, 마음이. 근데 이거는 단단히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조절이 되는데, 마음은 세상에서 제일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게 마음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니, 뭐 옆에서 스트레스가 오고 막 이렇게 복잡한 일이 생기면,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나한테 좋은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마음대로 하려면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마음을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환자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어떤 이제 병에 딱 걸렸다 이것입니다. 상당히 심한 상태가 됐는데, 음식과 운동을 성실하게 하면, 이게 뭐 법칙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동안 몇몇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것을 성실하게 하면, 현재 있던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진을 할수 있더라고요, 방지. 방지는 되는데, 호전은 잘안 됩니다.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가지고 점점 더 악화되지는 않아요, 잘. 이것만 잘 하면은. 그런데 더 좋게 나아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두 가지를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신앙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호전됩니다. 틀림없이 호전됩니다. 그래서 역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삶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가 이제 그것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3페이지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고전도사님 그 사무실에 가면은 프린터에 인쇄물 나와 있는 게 있고 있어요. 그거 절반 잘라가지고 좀 갖다 주세요. 13페이지입니다. 근데 교재 안 가져오셨어요? 아, 같이 가져오셨어요. 하나, 두 분이 같이 보고 두 분이 가. 예, 괜찮아요. 예. 13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절을 하나 보면, 시편 50편 1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일단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언제나 목적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목적은 늘 인간의 구원과 관련을 갖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성경의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창세기 3장 9절에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두렵고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어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뭐 어디 있는 데를 몰라서 물으신 겁니까? 네? 어디 있냐? 어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처한 상태를 내가 알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느냐?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죽게 된 상태로부터 구원해 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게 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제 그 질문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런 의지가 포함된 부르심에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한 40년 정도 이제 살았을 때, 바로의 궁전에서 한 40년 살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여러분 뭐다 아시기 때문에 상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한 40년 살고 있을 때 80세 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왜 부르셨습니까?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예? 모세를 이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인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14페이지 넘어가시면, 사도 바울, 뭐 처음에는 이제 사울이었죠. 아주 살기 등등한 또 용기와 아주 대단한 그 저력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사울은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은 왜 부르셨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됐지만,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 대단한 열정과 열심과 그 지력과 그 능력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사용하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낼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사울을 불렀는데, 돌려가지고 나중에 사울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 말고 이방인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사울이 결정적인 일을 했습니다. 모세도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불러내셨고, 사도 바울도 사람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각각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때로는 직접 부르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혹은 뭐 음성을 통해서 직접 불러내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이후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제 특별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로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불러내십니다. 지금 여기 일곱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내시는 방법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했는데, 이 중에 뭐 어느 한 부분에 여러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아무 소개 없이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천연계, 자연현상을 관찰하다가, 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뉴턴 같은 그 위대한 과학자도 나중에 이제 과학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섭리를 부인할 길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말년에 대단히 깊은 신앙인 또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뉴턴은 아주 대단히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자뿐만 아니라. 톨스토이 같은 사람도 그 문학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뭐 삶의 또 인생의 그 호묘한 깊이를 연구하다가 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계를 통해서 깊은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또 양심의 어떤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뭐 누구한테 전도를 받지 않았는데, 6.25 사변 때 피난 가시다가 하도 막 폭격이 심하고 그냥 막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 인간의 그 잠재된 신앙의 본성이 이제 이렇게 발로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저절로 찾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살아나면 이런 위험과 이런 와중에서 제가 살아나면 하나님 믿겠다고 이제 스스로 결심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을 지키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안에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셨고,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지금 신앙을 받은 사람, 뭐 가족들, 친족들 다 한번 세보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한 7, 80명 되는 모양이에요. 그만큼 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꿈과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또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어디 목회할 때그한 집사님은 완전히 이제 이 정신 상태나 몸이 다 망가져 가지고 저쪽 망우리부터 이제 누구한테 업혀 가지고 병원에를 이제 청량리 쪽으로 오고 있었대요, 병원에. 근데 막 오고 있는데 지금 그 시조사 그 맞은편에 회기동 교회 있잖아요. 그게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아니, 거길 지나가면서 이 그냥 등에 업혀오면서 나를 저 안으로 빨리 데리고 들어가 달라고. 내가 저길 가야 산다고. 그 사전에 아무런 그 교회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뭐 거의 다 죽어가면서 이제 병원 가는 도중에 거길 자꾸 들어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시작이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어요. 그건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또 이제 가장 보편적인 부르심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부르시는지 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다는 것, 뭐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서기 2003년 자체가 출발점이 어딥니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모르는데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 진리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기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누가 불러내셨습니까? 친척이, 아, 여기 친척이 불러내시는 것에 해당하네요. 네. 우리 누가 어떻게 불러내셨습니까? 친구가. 아, 예. 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길로 불러내고 계십니다. 인쇄물이나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그 길바닥에 떨어진 요만한 전도하는 종이 쪽지, 그거를 소가 밟아가지고 이만큼 찢어졌더래요. 소 발에 밟혀가지고. 그거 주워 들고 읽다가, 아, 이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건강 세미나 같은 집회에 왔다가, 아, 이거 뭐 건강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성경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죠? 뭐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그 중간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많은 열매와 과실이 맺히게 될 것이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 부르시는 것은 다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불러내시지만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 반응이 네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 예예가 있어요. 예예. 그건 뭔가요? 처음부터 하나님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끝까지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아주 제일 좋습니다. 부르심에 아주 즐겨 반응하고 또 말씀을 배우면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대로 순종하다 보면 얼마나 길이 빨리 열리는지 모릅니다. 그런 예예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니요 아니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아주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믿으려면 내 뭐를 믿어라 뭐 그래가면서 그냥 하나님 아주 그냥 폴폴 뛰고 반대하고 마지막까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신앙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삐뚤어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어디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걸 잘 배워요. 그래가지고 음식도 잘 이렇게 절제해서 먹고 또 좋은 공기 속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신앙도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이제 합니다. 몸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컨디션도 좋고 몸도 좋아지니까 뭐좀 예전에 먹던 것들은 다시 먹고 싶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 믿는 것도 조금씩 좀 괴리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예하고 잘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엉뚱하게 가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요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돼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 뒷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뒷얘기. 거기서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건강해지고 활기차고. 근데 나와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안 먹는 겁니다. 조금 좋아지니까 마음이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이 식욕이 얼마나 이 무서운 건지요. 저는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식욕은 죽음보다 강하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집사님은 그 며느리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뭐 거의 뭐 절망적인 상태인데 병원에서 굉장히 치료를 장기간 아주 수술도 받고 뭐 치료 암 치료도 항암 치료도 하고 해가지고 한 1년간에 걸쳐서 한 1억 원 정도의 경비를 들여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이제 건졌어요. 근데 철저하게 조심해야 돼요, 음식을. 그런데 통닭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는 게 통닭이에요. 근데 시어머니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이걸 철저하게 하는 분이라 통닭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몰래 친정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졸른 거예요. 친정엄마는 또딸말 이러면 또잘 들어주잖아요. 그 친정엄마가 생각 없이 그냥 딸이 하도 원하니까 통닭을 해줬는데 통닭 맞고 일주일도 안 돼서 죽었어요. 그렇게 통제를 잘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 요거는 잘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도 최근 케이스인데 이거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고도 이거를 철저하게 잘 지켜가지고 몇 년을 버텼어요. 몇 년을. 그런데 사는 게 그냥 무료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없이 사람이 이것만 병하고 씨름하면서 이것만 그냥 열심히 그냥 먹는 것도 그냥 맛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채식해야 되고 뭐 운동하기 싫은데 그냥 살려고 하고 이것만 이렇게 살려고 계속 노력하면 얼마나 사는 게 따분하고 지루하겠습니까? 그래도 아마 한몇 년을 지나다가 조금 이제 해이해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고 즐겁게 살면 분명히 질병은 호전됩니다. 근데 그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나면 훨씬 쉬워집니다. 투병하는 것도 쉬워지고 사는 것도 즐거워지고 그 원리를 지금 하나씩 배웁니다. 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반응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바란다는 것인가? 신앙할 때 신앙. 신자는 믿을 신자지요? 요 앙자는 우르르랑 뭔가 이렇게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믿고 바라는 것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제일 15페이지 제일 꼭대기에 있는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두 가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상이 무슨 상인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제가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서. 믿음이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 가운데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아주 많은 부분 설명해 놓은 성경책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놨어요.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실상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 번역 우리말로 번역되기 전에 헬라어로 이제 원래 성경이 기록되었었는데 헬라어로는 이 믿음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후포스타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뭐 놈의 나라의 말이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후포스타시스. 이것이 번역되기 전에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에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후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냐? 그 믿음하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제 89년인가요? 88년인가 89년에 이제 미국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의 어떤 집회 때문에 이제 초청이 돼서 가는데, 대사관에 가서 뭘 받아야 됩니까?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비자 받는데 구비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오라.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동산 이제 없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영안에서는 안 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뭐 재산이 있어야 갔다가 다시 나오지요. 안 그러면 가가지고 눌러 앉을까봐 특히 목사는 안 내줘요, 잘. 거기 눌러 앉기가 쉬우니까. 대사관에서 제일 불신하는 계층이 목사들이에요. 가가지고 그냥 눌러 앉아서 안 나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희 교단, 제가 그 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물어봤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당신의 교단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마침 이제 제가 아는 사람 누가 제 이름으로 집을 하나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제건 아니지만. 그거라도 갖다 내면 좀 쉬울 것 같아가지고 제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가서 하나 띄워오라고 그랬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지가 몇 년이 됐지만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왜안 가봤을까요? 뭐제 것도 아닌데 가봐야 뭘 합니까? 그러나 이제 등기부 등본을 띄워와서 보니까 뭐 공릉동 뭐몇 번지에 뭐뭐 세멘 블록 뭐몇평뭐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것을 확인하러 거기 가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볼 필요 없어요. 종이 쪽지 한 장에 기록된 것 가지고 거기 집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믿어야 안 믿어요? 안 가봤지만 믿어야 안 믿어요? 99% 믿어요? 100% 믿어요? 100% 믿어요? 거기 있다 이거예요. 대사관에 갖다 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그거 의심할까요? 믿을까요? 목사는 안 믿어도 종이 쪽지는 믿어요. 요 등본 보니까 거기 뭐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안 가보아도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만 보고 뭐를 보는 거예요? 실제 물건을 보는 겁니다. 글자만 보고도 실제의 그 물건을 볼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장면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그럼 이 글자만 보고도 누가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믿으면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아주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그거는 그냥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내가 믿는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찾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된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와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두 가지는 다 믿으시죠? 예. 그럼 일단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2절에 보면, 더 확실하게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구원의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믿으면. 그러니까 그줄 속에 들어갈 말은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겠다?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기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마음으로 뭘 믿어요? 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는 누구다? 나의 구원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겠다. 자, 이 성경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원이 설명이 됩니다. 한번 마음으로 믿을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고 계시면 돼요. 네. 그 믿음이 이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 다음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 입으로 한번 해야 되겠죠? 한번 따라 하시는데, 그거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따라 하지 마세요. 내키면 따라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입만 그런 거 아니죠? 솔직히 시인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두 가지 다 됐어요? 안 됐어요?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시인하셨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었으니, 그러면 구원을 얻겠다고 그랬죠? 구원을 얻으리니. 그럼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이렇게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유를 알고 믿어야 돼요. 뭐, 믿는 건 좋긴 좋은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생명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죽음의 원인이 뭔가요?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면 사망을 면하려면 무엇이 없어져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죄가 씻어져야 돼요. 죄가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 가지신 분은 히브리 9장 22절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이 누가 직접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히브리 9장 22절을 한번 어느 분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찾기가 어려우십니까? 아, 죄를 사해야 되는데 뭐가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이 죄값을 지불하려면 무엇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피 흘림을 지불해야 되나요? 이건 사망은 생명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성경절 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네,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왜 피를 보면은 무서워합니까? 피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14절도 보세요. 아, 피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사망의 원인인 죄를 제거해야 되는데, 죗값은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디 있어요? 피에 있어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죗값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대신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죗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 피 흘려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세계적으로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요. 아무 교나 믿어도, 아, 마음 똑바로 가지고 그냥 잘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살면 된다고, 그렇게 그러한 인식이 지금 여기저기 퍼져가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고,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사망을 극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이런 원리에 의해서 믿으면 우리 죄는 용서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를 애써 한 공로상이 아닙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그 선물을 손벌려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손벌리는 행위를, 혹은 이 손벌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 구원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자각이 오는데, 참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을 하나도 안 감추고 바깥으로 털어내면 안 부끄러운 사람 있습니까? 예? 사람은 참 추합니다. 아주 추악한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다 보시는 분이에요?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끼리 살 때는 굉장히 뭐 이렇게 대단한 것 같고 뭐 떳떳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별 수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우선 그거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사도 시대에 여기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양심에 찔림을 받고 죄책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 15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16페이지입니다.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취할 단계가 네 개가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뭐하여? 회개하여. 뭐를 받고? 뭐 어떤 세례 혹은 침례, 세례라고 많이 되어 있죠. 저는 제 성경은 이제 침례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가 침례가 맞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는 변질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침례를 받고 뭐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이 이제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주 떳떳하게 이제 확증하는 단계는 이제 이겁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것인데 여러분 회개가 뭔지 잘 뜻을 그냥 막 죄를 막 내놓는 것을 회개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다가 이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가던 방향으로부터 180도 돌아선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가도 가도 뭔가 해결되는 것도 없고 방향이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자꾸 그냥 병만 나고 마음만 불안하고 온갖 것이 다 그냥 틀어지고 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멈춰가지고 이런 이제 경로를 통해서 뭘 배워보니까 이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돌린 요 상태를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회개가 어려워요, 쉬워요. 방향 마음을 이제 정하면 돼요. 예,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 쪽으로 또 유전자 얘기를 하면은 그냥 타고난 대로 유전자가 막 뒤틀린 대로 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전자에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서 마음을 돌린 이 상태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기 직전과 회개한 직후에 방향은 180도 바뀌었지만 내 상태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회개하기 전에 성질이 급한 사람은 회개한 직후에도 성질이 급합니다. 맞습니까? 회개하기 전에 돈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주 인색한 사람은 회개하고 나도 그런 기질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방향은 달라졌습니다. 그럼 여기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고 타고난 것이 하나님의 뜻과 자꾸 비교해 가면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고쳐나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 다음에 내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자꾸 고쳐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방향만 바꾸고 맨날 똑같이 또 살면은 그거 바꾸나 마나예요. 가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방향을 바꿨다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침례예요. 나는 이제 방향을 바꿨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 17페이지, 1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꿔가지고 옛날에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내가 잘못 살았고 뭔가 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제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거 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빨리 바꾸라는 것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저쪽 내 마음대로 세상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 좀 하자 하면은 방향을 어떻게 해야 돼? 방향을 돌려야죠. 하나님하고 얘기하려면 방향을 돌렸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향을 돌려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옷같이 되리라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가다가 뒤에서 하나님께서 오라 오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보니까 얘기 좀 하자. 네 죄가 진홍같이 혹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주겠다. 여러분의 과거의 죄가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정말 끔찍한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 죄를 아주 없었던 것처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양털처럼 눈처럼. 사람은 잘안 그래요. 용서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또 잘못하면은 옛날에 용서한다고 한 것까지 다 끄집어내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뭐 이렇게 부부지간에도 뭐 지나간 거다 용서한다고 다 얘기 다 해. 잊어버리고 살자고 다 얘기하고. 나중에 화가 나면 옛날에 용서했던 것까지 이겼다고 해갔다고 또다 끄집어내고.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용서와 구원이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의식을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보면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침례를 뭐에 비유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비유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물이 있습니다. 여기 또 너무 깊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물 밑에 바닥이 있죠. 근데 이제 침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잠깁니다. 이렇게 다리가 너무 짧으네. 이렇게 사람이 물속에 이렇게 있고 여기 침례하는 이제 목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면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다리는 역시 이제 땅에 닿아야 되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요 상태가 이제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간 것처럼 물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거예요. 옛날의 자아가 죽는 의식입니다. 여기 이 상태에서 숨 쉬면 안 되겠죠? 요 상태가 장사 지낸 상태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나와야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허리를 펴고 이렇게 다시 올라온 상태는 이건 부활이에요. 부활. 물속에 들어간 순간은 장례식을 하는 것이고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은 부활한 상태예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제목 둘째 줄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상태에서 새 겁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상태 다시 태어난 상태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말씀을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 교회에서 침례를 안 하고 뭘 합니까? 세례를 합니다. 그 세례는 아까 분명히 로마서 6장에 침례의 의미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세례를 할 경우에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례를 할 경우엔 이 의미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침례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한번 중국에서 막 이렇게 개방되고, 예수 믿고 막 침례식 하고, 뭐 이렇게 막 수천 명씩 교인 될 때, 그때 한번 어느 교회, 큰 교회 갔는데, 그날 2,000명인가 세례식을 한대요. 근데 가보니까, 한쪽에서는 세례를 하고, 한쪽에서는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는 분에게 왜 그러냐 했더니, 처음에 와가지고는 다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깨우쳐지니까, 성경이 보니까, 이게 침례인데 왜 세례를 주느냐? 난 침례 받겠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성경이 이게 원칙이니까 세례를 하되 본인이 꼭 성경 방법대로 침례를 받을 사람은 별도로 침례는 받기 원하면 침례를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침례라고 이제 저희가 뭐 뜻이 애매할 때는 이제 본래 뜻을 이제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침례, 세례라고 번역된 그 헬라 말은 이제 밥티조, 밥티조 혹은 이제 명사 쓸 때는 뭐 밥티스마 뭐 그렇게 쓰는데 밥티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떨 때 쓰는 말인가 하면은 이 천을 염색할 때에 그 염색 원료에다가 천을 완전히 다 잠궈버리는 것을 밥티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 이것을 세례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잠궈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말하는 이 세례는 물 속에다가 완전히 몸을 다 잠그는 의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변질이 됐는가? 18페이지 가시면 이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의식인데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줄이에요. 18페이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지킨 다음에 침례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면 뭘 주라는 거예요?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주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서 지키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를 받으라고 하면 아, 나는 뭐 아직 멀었어요.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뭐를 다 해가지고 받으려면은 죽을 때까지 못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에 결심이 서면 침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고쳐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이게 얼만큼 중요하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은 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경에 침례 받은 사례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려면 요단강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냥 뭐물한 그릇 떠다가 뿌리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도 정상적인 방법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이 물속에 잠겨지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도 빌립과 함께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고, 요한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요한도 물이 많은 애논에서 침례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세례 주면 물 많은데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이것이 바뀌었느냐? 왜 이것이 세례가 되었느냐? 대한 기독교 서회에서 발행한 그리스도교 대사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게그 사전에서 제가 확인해서 찾아놓은 겁니다. 초기 교회에 있어서 적어도 12세기 경까지는, 까지 세례는 뭐가 보통이었다? 침례가 보통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침례를 주었지 세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후는 언제 후입니까? 12세기 이후에 머리에 물을 적시거나 물을 뿌리는 두 가지 방법, 세례나 침례 두 가지 방법으로 발전했다. 그 이후로는 병자와 유아를 침수시키기 어렵다는 데서였다. 왜 세례를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원래 처음에는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몸 전체에 물을 발랐어요. 물을 발라가지고 그것을 침례로 간주했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환자들 때문에. 근데 왜 이게 물을 뿌리게 되느냐? 12세기면 어떤 시기인가 하면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교회가 많은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막 전쟁에 내보낼 때예요. 근데 그 전쟁의 규칙상 교인들이 군대에 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데려다가 군대 내보려면 일단 뭘 만들어야 돼요? 교인을 만들어야 군대 나가는 겁니다. 근데 침례를 다 주려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려니까, 이게 너무 일이 복잡하니까 그때부터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쫙쫙 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변질됐어요. 원래는 물에 들어갈 수 없는 환자를 위한 예식이 그 십자군 전쟁 통해 이제 그런 식으로 변질돼 가지고 뿌리는 게 생겼는데, 이것이 자리를 잡게 돼 가지고 오늘날까지 와 가지고 뿌리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그 모든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래된 전통이라고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면 믿음과 동시에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정상입니다. 침례를 주고. 자, 근데 이 침례가 어떤 의미에서 또 대단히 중요한가?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태어날 때 물에서 나옵니다. 어린 아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물에서 나옵니다. 물에서 나와요. 짐승도 태어날 때 어디서 나옵니까? 짐승도 양수에서 나와요. 놀라운 것은 지구도 물에서 나왔습니다. 지구도. 여기 성경절 하나, 19페이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죠. 어디에 운행하셨다? 수면에 운행하셨다. 지구가 아주 혼돈한 상태에 있는데, 여기 지금 밑표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있었습니다, 물.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이 땅이 물로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지구를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깊은 곳을 만들어서 물은 물대로 모아놓고, 땅은 땅대로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지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에 덮여 있었습니까? 물에 덮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에서 나왔는데 또 사람들이 확 타락해서 죄를 짓고 또 나쁜 일을 해서 지구가 또 한번 더럽혀졌을 때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지구가 다시 한번 다 덮여졌습니다. 지구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창조해서 나올 때도 물에서 나왔는데 노아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죄로 뒤덮인 땅을 다시 청소해내고 다시 한번 물속에 들어갔다 지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어머니 양수로부터 태어나서 죄 속에서 계속 살다가 새 사람이 되려면 다시 한번 어디 속에 들어가야 돼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 밑에 또뭐 홍해에 대해서도 나오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여기 중간 아랫부분에 보면 에베소 4장 5절 말씀 있죠? 에베소 4장 5절.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 물속에 잠기는 침례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 그전에는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근데 아비가 누구였습니까? 옛날에는? 마귀가 우리의 아비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일만 해도 그냥 별로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 다 옛날에 그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졌어요. 아비가 바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비가 그냥 함부로 아비를 바꾸면은 안 돼요. 절차가 있는 겁니다. 아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아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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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가면 아비가 바뀝니다. 맞습니까? 호족상으로 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가면 아비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식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을 성경은 양자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제가 이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누구를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근데 법정에 서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께서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후사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갔는데, 들어갔으면 그 양자로 들어간 집에 그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다, 부자라 이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그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양자에게? 예? 양자에게 재산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듯이 우리도 이 양자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상속받을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엄연히 아들의 권리가 있어, 양자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감이 안 납니까? 저희 아버지가 독자예요. 저도 독자예요. 2대 독자입니다, 제가. 근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군대 이거 계산할 때 그때는 2대 독자는 6개월만 군대 생활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 스케줄을 계산할 때 군대를 6개월로 잡았어요. 근데 대학 3학년 때 갑자기 교련 문제로 막 얽혀가지고 한두달 앞두고 영장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속을 하러 이제 2대 독자니까 6개월짜리 수속을 하러 이제 본적인 그 영등포 구청에 갔더니 이렇게 들춰보더니 당신 2대 독자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무슨 말 하시냐고. 내가 아버지가 독자고 나도 독자인데. 근데 당신은 독자로 돼 있는데 아버지가 독자가 아니래요. 아니 우리 할머니가 딸셋 낳고 40 넘어서 우리 아버지 아들 하나 낳는데요. 당신 낳기 전에 양자가 하나 들어와 있대요. 이렇게 딸셋 낳고 40이 가까이 왔으니까 양자를 한 사람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할머니 40 넘어서. 그러니까 아들이 몇이에요? 둘이 됐고 법적으로 엄연히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상당히 이제 다급해져. 저는 6개월 계산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아들이면 제가 3년 갔다 와야 되거든요.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도 당신이 20살 되기 전에 재판을 해야지. 20살 넘어서 재판을 하면 군대를 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재판으로 간주가 돼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다 갔다 왔어요. 자, 그만큼 양자는 법적으로 아들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 집안에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양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양자는 후사라.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가 된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구원이 이런 철저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배우신 원리를 따라서 새 생활을 시작하시면 그다음부터 우리의 생애는 성령께서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잘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속은 이렇습니다. 제 안에 두 개가 자꾸 투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의지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기억하십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정말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게